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과 죽음과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귀한 삶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또한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불러넣어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겨울수련회의 시종을 주님의 능력 있고 자비로운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을 텐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 모든 환경이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몸 좀 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깍지를 좀 끼시고 앞으로 쭉 좀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쭉 앞으로. 자, 그대로 위로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오른쪽. 자, 뒤로. 자, 해서, 예. 자, 그리고 여러분이 손을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자, 여러분 손을 좀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쁩니까? 여러분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있나요? 성경책? 들고 있어요? 손을 내밀려고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손만 내미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우리가 이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손에 가방만 또는 점심에 나눠주는 빵과 우유만 들려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지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올 한 해를 보내고 다음 겨울 수련회를 맞이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또는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무언가를 가지고 떠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으리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가지고 떠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예. 먼저 좀 앞에 화면에 그림을 보고 말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아주 귀여운 아기의 사진이 있습니다. 참 예쁘죠? 예쁘죠? 너무너무 귀여운 아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와 같이 찍은 또 예쁜 그 소녀의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한번 또 보도록 하죠. 누굽니까? 여러분이 조금 전에 봤던 그 아기는 사실 아기가 아닙니다. 금년에 17살이 되는 소녀입니다.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그 옆에 있는 동생입니다. 13살짜리 동생입니다. 13살짜리 동생이 지금은 이제 14살이죠. 해가 바뀌어서. 작년 자료니까. 14살 된 동생이 17살 된 언니를 지금 안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쁩니까? 불쌍합니까? 마음이 좀 다르죠? 다시 이제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못한 모습은 그 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슬픈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른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동화 속의 주인공을 빗대어서 피터팬 증후군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성장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은 성장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과 정신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 슬픈 겁니다. 여러분, 2010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한 학년 그리고 한 살 더 먹은 상태에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만 성장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언가 성장하는 것만큼 달라지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장은 나의 운명이다. 성장은 나의 운명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왜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왜 이번 겨울 수련회에서 조금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기꺼이 이겨내야만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금 그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깨어서 일어나서 무언가를 행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어나서 어떻게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읽은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죽을 때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다윗 그러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는 그런 꼬마 다윗을 생각합니다. 그 어린이들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꼬마 다윗 나간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골리앗아 덤벼라.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골리앗과 전투 이후에 다윗은 얼마 있어서 장가를 가거든요. 여러분 나이였다는 거예요. 스무 살은 안 되지만. 여러분한테 꼬마라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안 좋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바로 그 꼬마 다윗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다윗도 영원히 젊은 시절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세월은 험난했고 험난한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또 귀한 삶의 열매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작년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되고 작년 연말에 여러분이 어쩌면은 2009년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후회했는지도 모릅니다. 올 2010년을 보내면서 또 12월 31일에 느꼈던 그런 허탈함을 느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우리가 다 함께 외쳤습니다. 성장은 나의 길이다. 성장은 나의 운명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는 것만큼 어떤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얻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마치 다윗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길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작년과 다르게 오래 변화되고 변화되는 것만큼 거기에 걸맞는 삶의 열매들을 얻는 것이 필연적이다. 피할 수 없는 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새로운 환경, 새로운 자리에 가서 또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린 솔로몬이 앞으로 왕이 되어서 겪게 될 그 험난한 일들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격려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 해, 새로운 학년, 새로운 어떤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걱정되는지도 몰라요. 과연 2010년 한 해를 잘 보낼까?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목표하고 또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힘을 내라고. 왜요? 여러분이 지금 올 한 해 목표로 삼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년 겨울 수련회 때도 뭔가를 결심하고 2009년 한 해는 뭔가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던가요? 우리의 몸에서는 방어 호르몬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대로 부신 피질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그 효과가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호르몬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호르몬의 효과가 언제까지냐? 72시간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 나온 것 같아요. 3일 안에 뭔가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여러분 앞에 맡고 있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즐거움 또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동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3일 뒤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 수련회가 2박 3일인지도 몰라요. 힘들게. 그러나 우리의 몸은 그 이상을 버틸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끌리면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성경 이사야 4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럴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의 친구들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주위에는 사람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지금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는 집에서 또는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하나를 떠올리라 그러면 그게 무엇이겠어요? 그 중에 하나 분명히 사람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낙망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가장 연약함의 대명사가 지렁이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려고 올 한 해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 뒤에 발견하는 건 뭡니까? 무능한 자기 자신? 끈기 없는 자기 자신? 아무래도 결과가 없는 자기 자신? 또다시 원래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난 어쩔 수 없는가 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함께 할 테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뛰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어쩌면 또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어쩌면 여러분은 정말 다시 공부하고 싶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서 나 학원 좀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보낼 수 없다 그럴 때, 어쩌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학원을 보낼 수 없는 그런 가정 형편을 원망할지도 모르겠어요. 해보려고 했더니. 또는 여러분이 뭔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한번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더니 집이 사정상 이사를 간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각박한 환경이 지금 우리 주변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낙담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내가 그것을 기꺼이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함을,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네가 알고 나의 말씀을, 나의 말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너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도, 너도 어찌할 수 없다고 너 스스로가 포기해버린 너 연약한 너 자신도,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환경도 결코 장애물이 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담대하라. 이번 겨울수련의 주제가 일어나랍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뭐가 주저주저 되십니까? 이런 환경들, 사람들, 또다시 실패할까봐 두려운 여러분의 연약한 그 자신 때문에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또는 이번 겨울수련회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2010년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담대하라고 먼저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앞으로 경험해야 될 왕으로서의 그 위치는 쉬운 게 아닙니다. 온갖 음모와 질시야 또는 외국으로부터의 침략의 위협과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험악한 일들이 많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냈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저 자신 때문에 포기하기도 했고, 때로는 저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을 전혀 도울 수 없는 가정 환경 때문에 포기하기도 했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제 발목을 잡는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환경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딱 변한 게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딱 한 가지 변했습니다. 뭐가 변했냐? 저의 믿음이 변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딱 발견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연약한 저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 제가 어떻게도 바꿀 수 없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 그 발목 잡는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어나서 이제 용기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열왕기 상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2장 3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How? 그게 또 문제인 거예요. 방향이 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또 앞에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이십니까?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추락하는 비행기가 보입니까? 이 비행기가 왜 추락을 할까요? 왜 이 비행기가 호수 속으로 추락을 할까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비행기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뭔가 어설퍼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작 비행기 경연대회에 나온 거거든요. 기술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비행기이기 때문에 날지 못하고 풍덩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싶었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날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설계도 해봤습니다.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나름대로 날 수 있는 기계를 설계를 했죠. 하지만 비행기가 날기까지 오랜 세월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서 설계도를 만들고 나는 여기에는 이걸 만들고 저기에는 저걸 만들고 이렇게 하면 잘 날 수 있을 거야. 안 됩니다. 먼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과학적인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역학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 역학 법칙에 순응하지 않으면 그 비행기는 날 수 없습니다. 어떤 세 사람이 사냥을 갔다 그럽니다. 저 캐나다에 사냥을 갔습니다. 갈 때 뭘 타고 갔냐면 수상 비행기. 비행기를 타고 호수에 내렸습니다. 물 위에서 딱 그 뜨는 비행기 아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슴 세 마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경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큰 짐승을 잡았으니까 실어야 되는데 실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날개 이쪽에 묶고 하나는 저쪽 날개에 묶고 하나는 이제 창고에 실고 출발하자고. 조종사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출발을 하냐고. 이거 날지 못하고 떨어져 버릴 거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얘기합니다. 우리 작년에도 왔었는데, 작년에도 와서 우리 똑같이 세 사람이 작년에 왔었고, 똑같이 세 사람이 큰 사슴을 잡았었고, 똑같이 이런 똑같은 종류의 비행기를 타고 왔었는데 달라진 건 조종사 한 사람밖에 없구만. 조종사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작년에도 왔었다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그 자존심이. 그래서 호수 제일 가에까지 가가지고 최대한 하여튼간 해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양쪽에 큰 사슴 비행기 날개 위에다 싣고 창고에다가 또 비행기 큰 사슴 또 한 마리 또 싣고 세 사람 타고 조종사 타고 호수를 드디어 쫙 가르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호수 거의 끝부분까지 와가지고 간신히 날았습니다. 그런데 호숫가에는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잖아요. 잘 날긴 했는데 그 가에 있는 나무 꼭대기에 그만 걸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뒹굴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비행기에서 튀어나온 세 사람이 한참 불러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어디야? 그러자 저쪽에서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한 20m 더운 것 같은데? 작년에도 추락했었어요. 같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상황, 그런 짐을 싣고서는 도저히 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계속 그만 고집한다면 어리석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는 생명있는 진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세상에 주는 또는 자기만의 생각이 더 그럴듯해 보일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마지막 세상이라 그럽니다. 말세라 그럽니다. 그럼 말세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말세의 특징을 배워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하고 관련해서. 먼저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때입니다. 내가 가만히 멈춰 있으면 금방 뒤쳐져 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좋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수많은 지식이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여러분의 경쟁자는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일 학원 가야 되는데. 그 유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을 초월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 말씀, 1절 2절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쁜 시대에 자기 챙기기가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장 3절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교훈만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여러분이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용솟음치고 열정이 막 살아 일어나고 그럴 일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일이 많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에 처음에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말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길이 잘못됐다고 말할 바로 그런 메시지를 들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활했던, 만났던 그 모든 것들을 바꾸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야지만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말세라서 그래요.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쁘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스승을 좇고 싶고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소돔 땅에 가서 살면서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상하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으면 안 되고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나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겨울 수련회는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속의 갈증을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 남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정말 싸구려 삼류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인생 살고 싶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이미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이번 결순에 참석하지 못할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가 들으면서 여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말씀 귀만 딱 열고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그리고 내가 기꺼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이 옳다는 걸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들을 때 여러분의 그 적극적인 경청의 의지가 이 전해지는 메시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요?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너무 못 가르친대. 애들 다 존대.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이미 수업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아이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갈수록 더 경험해야 될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결국 여러분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언제?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다음에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기 또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때로는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멈춰버렸네요. 아, 이렇습니다. 이거.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이 기회의 신을 그림, 이게 조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기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 뛰어나 다리가 길죠. 근데 양 다리에 날개가 달렸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잘 표시가 안 나는데요. 이 앞머리가 쫙 날리면서 날아가잖아요. 앞머리, 깁니다, 앞머리가 쫙. 그런데요, 여러분이 뒷머리를 보면 실망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뒷머리가 대머리거든요. 그래서요, 기회의 신을 조각한 그림을 보면 앞머리는 긴데 뒷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양 다리에는 날개가 달려있어요.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앞에서는 잽싸게 정신 차리고 딱 잡을 수가 있는데 지나가버려 딱 잡으려고 그러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한번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 이거예요. 바로 지금이 변화될 때요. 바로 지금이 새롭게 시작할 때요.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이 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터닝 포인트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좀 있어야 됩니다. 깍지 끼시기 바랍니다. 절박감이 그런 절박감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자고 싶다는 절박감이. 자, 쭉 앞으로. 자, 위로! 쭉! 아, 하면서 숨을 깊게 들이십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에 대해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30분 내지 1시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니까 큰 호흡을, 자, 좀 드림. 지금 여기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이거 저기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인데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정신 쫙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 뇌에서 나오는데요. 그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게 하려면 이 다섯 가지 팁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잘하면 이 호르몬이 잘 분비가 돼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집중도 잘 되고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첫째가 뭐냐? 조금 전에 한 호흡이에요. 그 호흡을 하면 여러분 이 머리에서 세로토닌이 딱 분비가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밥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 씹을 때 나옵니다. 씹을 때. 사람을 씹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영 못 참겠다 그러면 뭘 씹냐? 껌을 씹으셔야 돼요. 저는 그 뒤부터 껌 씹는 사람을 전혀 저기 뭐라고 안 합니다. 예? 예, 이거 씹으면 집중이 잘 되거든요. 예? 그리고요, 세 번째는 바로 지금 이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딱 함께 모여있을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세요. 행복하죠? 아, 그렇습니다. 지금 막 분비되고 있어요.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걸을 때 공부하기 전에 꼭 걷기도 좀 이렇게 하시고 걸을 때도 나오고 다섯 번째는 사랑할 때 나옵니다. 사랑할 때 사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를 사랑하면 공부가 잘 됩니다. 앞으로 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 사랑하시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없어요. 다음 기회 없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따른다. 그러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고 반드시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순종을 하죠. 아무리 살을 빼고 싶어도 그리고 살 빼는 방법을 알았어도 그것이 틀림없는 방법 같아도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에이 난 안 될 거야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마지막 10절, 11절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찾지 않고 포기할까봐.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열심.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을 낸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면 대부분 다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을 낸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순종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놀랍죠?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 속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어제 들었던 말씀,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계속 전해지는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바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가 됨을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성취됨을 기억하고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고 동참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소리가 올 한 해 계속 각 지역에서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는 저는 작년에 말씀 듣고 한번 해보려고 그대로 했는데 안 되던데요. 저는 지금 구원받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래서 이제 포기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 1절, 2절,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가지고 외쳐라. 그들이 너무 악독하다. 내가 심판하겠다. 회개하라고 외쳐라. 하지만 요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도 듣고 또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았는데 그리고 가서 외치면 그들이 회개할 걸 알아요. 싫습니다. 다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거 듣고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어디로 가려고 일어났어요? 엉뚱한 데로.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말 간절히 여러분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어떤 정말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기를, 또는 학생으로서 성적이 좋아지기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냐? 그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그대로 안 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러나 이게 나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다 알면서 엉뚱한 대로 그러나 하는 거, 그러나. 그러니까 슬럼프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요나 바닷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도 이 가운데 있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주여 그러면서 지금 부르짖고 싶은 사람이 이 가운데 꽤 있을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다 알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사실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행동의 문제인지도 몰라요. 이 가운데 진짜 여러분이 처음 듣는 굉장히 낯선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 가운데서 듣는 말씀 가운데. 문제는 행동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동이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성공은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거 아닌가? 좀 그 뒤를 봤어요? 그랬더니 두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행동. 이렇게. 성공이라는 두 글자. 행동. 근데 아무 행동이 아니죠? 법칙에 맞는, 말씀에 맞는, 진리에 맞는 그런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항의할지 모릅니다. 저도 언젠가 항의를 받았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와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다 소위 주변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삶을 그대로 다 살아가는데 저의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제 삶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다 물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표정에는 전혀 기쁨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런 사람은 이 엘리야 증후군에 빠진 겁니다. 엘리야 증후군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수풀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로뎀나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 비가 추적 내리는데요. 비가 추적 내리는데 하루 세 끼를 굶고 그리고 3일 동안 씻지도 못한 그런 한 사람이 초상집, 초상이 일어난 그 대문 앞 그 처마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해 느껴지죠?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찬양단도 뭐 로뎀나무 찬양단 어디 뭐 저기 뭐 무슨 복지시설도 로뎀나무예지 뭐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로뎀나무가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닙니다. 이 로뎀나무 그러면 뭐 나무가 이렇게 있고 막 사람들이 가서 탁 편히 쉬고 지나가는 나그네 안식처가 되고 뭐 이런 것을 사람들이 상상하는데 저도 그런 상상하다가 실제 이스라엘을 보고 내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뎀나무는 그냥 그 쌀이 빗자루 만드는 거 그런 것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거기 그늘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 로뎀나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시궁창이라는 뜻이에요. 시궁창, 시궁창. 이스라엘 민족에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있다 그러면 뭐가 그려지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 하루 종일 굶고 3일 안 씻은 사람이 초상집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가장 비참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다. 죽을 맛이었던 거죠, 진짜. 왜 엘리야가 그랬을까요? 그 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기도하니까 비가 옵니다. 그 중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을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건의 중심이 있던 아하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게 더 놀라운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여학생을 보면서 놀란 게 뭔지 압니까? 그 여학생이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했는데 변화가 안 됐다는 게 더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가만 안 놔둬요, 우리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심었는데 내 인생이 변화가 안 된다? 그 100% 거짓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기적의 현장에 있었는데 엘리야가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라는 그런 책망까지 했는데 그는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엘리야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또 그대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 그대로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성과의 열매가 없고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고 상황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여기도 이세벨이 죽이려고 이제 명령을 내리잖아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실망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증거했는데 전도도 했는데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그게 아닌데 그것이 슬럼프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슬럼프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로뎀 나무 아래의 엘리야처럼. 얼굴 보니까 몇몇 사람이 그래요. 졸려서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뭘 주셔요? 떡과 물을 줍니다. 떡과 물은 우리에게 말씀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려고 말씀을 더 공급해 주십니다. 새로운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지, 아람 왕 누구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누가 또 그 다음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내 뒤를 이어서 누가 선지자가 되고,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11절, 19장, 11절, 11절, 12절. 11장, 19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전에 보여주신 건 뭐냐면 그동안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나 웅장하고 멋진 하나님이었어요. 한번 기도하면 막 다 비도 막 3년 반 동안 안 오게 하고 한번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스케일이 굉장히 웅장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쭉 먼저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가운데, 세미한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깨우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했는데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더 넓혀서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겠구나.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주변을 쭉 둘러봐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소원하고 있고 내가 이루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데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쭉 둘러보면서 한번 손에 이렇게 꼽아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으며 환경이 어떠며 나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내 건강은 어떠며 쭉 꼽아봅니다. 그런데 그걸 다 꼽아보면 왠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또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삶의 변화를 원하고 쭉 꼽아보면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불가능할 환경뿐이에요. 조건이 안 갖춰졌어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또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나를 둘러싼 전부냐? 내가 지금 꼽은 것이 나를 둘러싼 전부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다 한번 조건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요소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를 다 생각해서 결국 선을 이루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엘리야 증후군이 안 빠져요. 그래도 엘리야는요, 뭔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막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주여 저를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초창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 갈대아 우리에서 그 먼 여정을 떠나 쫙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이 뭐예요? 흉년입니다. 말씀대로 분명히 왔는데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보게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왔는데 와보니까 흉년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주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기 계속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안 물어보거든요. 그때 조용히 어디로 가요? 조용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아내를 뺏기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 첫 번째 그냥 요나처럼 아예 에? 다 알고 있지만 그냥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처럼 분명히 다 했는데도 그냥 안 되니까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막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해서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어디로 가요? 조용히 어디로? 옛날 친구한테 가는 거야 다시. 야,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그래 또 화내게 당하죠.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일꾼들도 그런 시행착오를 누구나 다 거칩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성장을 이루고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는데 한 과정이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정답이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2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이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이 한절 읽고 이렇게 교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쭉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어떤 일정한 순서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적당한 방법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장소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적당한 도구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루는데 그런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서 결과를 얻고자 하는데 순서가 올바른가? 혹시 순서가 뒤바뀌지는 않았는가?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는가? 여러분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다면 학원에 먼저 갈 것이 아니라 책상 앞에 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 근본 대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고 먼저 책상 앞에 앉는 것을 먼저 한다면 순서가 틀린 겁니다.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1등 하던데요? 기도했으면 전교 1등 할 텐데. 전교 1등 하는데요? 기도하면 전국 1등 할 텐데. 하듯이 그 이상 순서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소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장소. 여기 보면은 각각의 장소가 있죠. 심하다. 자기가 운동선수가 되는 게 꿈인데 독서실에 앉아있으면 운동선수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 그럼 필드에 나가서 공 차는 거 연습해야 되는데 탁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축구선수 되는 법 책 백독 하면 축구 잘할까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소가 또 중요해요. 공부 잘하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매일 PC방에 가 있다. EBS 인방대로 가는가? 그러진 않겠죠? 장소가 또 참 중요합니다. 도구도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올바른 도구, 올바른 참고서, 올바른 교재, 뭐 그런 것들도 도구가 될 수 있죠. 공부하고 관련된다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보여주시냐? 누가 그렇게 이끌어주시냐?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공부 잘하는 법도 나와있나요? 성경에 운동 잘하는 법도 나와있나요? 성경에 건강해지는 법도 나와있나요?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게 다 들어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 귀를 기울이고 기꺼이 내 생각을 버리고 지금이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듣고 그대로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반드시 이루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끝까지 순종한다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달콤한 열매를 맛보게 해주실 겁니다. 성경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 상 2장 3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은 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대로. 그러면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올 2010년 정말 형통한 한 해 될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형통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고 여러분이 여전히 연약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이 그대로 변화가 없고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연말에 가서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어째 이런 일이.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거둔 그런 열매들을 설명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도 설명되지 않고 행운으로도 설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삶이 될 겁니다. 올 한 해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남은 인생은 진짜로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봐야 된다. 이스라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듯이 여러분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제가 저렇게 사냐? 제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그러면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너도 만나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결과들, 그런 축복들은요, 여러분에게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4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내 자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죠, 다윗의 자손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그 복이 우리에게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쭉 전파가 됩니다. 같이 공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지금 목표를 지금 이미 잡은 사람도 있고 잡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막 전해지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복이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전도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때문에. 상상해 보세요. 자기만 잘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삼류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혹 끼치는 인생. 이류입니다, 이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인류 인생입니다, 인류 인생. 네? 여러분만 잘 되는 삼류 인생 살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게 축복을, 소망을, 복음을 전하고 전염시키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만 전염시키지 마시고, 이 복을 좀 전염을 시키는, 응? 확 빠르게.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바로 죄 때문에. 이런. 그런 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한 해가 될 겁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한 걸음 내딛고 힘차게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2010년은 여러분의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더욱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고, 또 이 수련의 기간 중에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마음을 담대케 하시고 올 2010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위에 모든 일정도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